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 혹시 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참 불쌍하고 안 됐더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나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불쌍하다, 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신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 육신에 우한 질고를 가진 사람들, 아내나 남편, 가족들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사는 사람들. 하기 나름대로 뭔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다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불쌍한 건 아니에요. 조금 생활하기에 불편하거나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딱히 뭐 즐겁게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같습니까? 성경을 1년에 1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은요,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교회 한 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은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렇다 한 직분도 받지 못하고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안타깝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 아니다. 주님 앞에 믿음 없노라고 책망받는 사람도 아니다. 뭘까요?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아시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저는 기도에 줄이 막힌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기도생활하는 것 같지만 겉모습만 그렇죠.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베풀어주시는 응답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가장 기독교인 중에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증명이라도 해 보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면의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우라 해도 그대로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참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준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에 줄이 막힐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언제냐 하면 용서하지 못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줄이 막히고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자신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기도에 줄이 막혀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을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네가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성에 있습니다. 꼭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나 눈에 보이는 내 곁의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사랑한다라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변의 상황이나 당시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하실 때, 그리고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의 정황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나 우리 주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용서라는 말을 쉽게 입에 담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당한 핍박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서 살아야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네, 어떤 경우에는 동굴이나 무덤 속에서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숨어서 지내는데 무슨 활동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게 쉬웠겠어요? 자녀들 양육은 어떻습니까? 이유 없이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함께 살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밤을 자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찾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을 향해 핍박하고 홀대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을 성경 원어에 보니까 말이죠. 아피메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용서하다, 그저 용납하다, 묶인 것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굉장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여라.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가능이나 하겠느냐는 겁니다. 결단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관용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라는 의미죠. 어떤 사람들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가 이해할 만한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는 요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혐의는요, 단순히 죄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꺼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관계 속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가로막는 것들, 꺼림이 되는 것들을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굉장히 뭐 심하게 문제가 된 사람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 꺼리는 일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빼서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라는 말은 용납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거하고 제하여 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기 전에 이미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평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꺼림직한 일들, 걸리는 일들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요,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도에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먼저 네가 기도할 때 묶인 부분들을 풀어야 할 이유가 있다.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자꾸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7번 뭐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한없이 끝도 없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유는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왕에게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빚을 졌어요. 황금 1만 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돈이 없어 갚지 못하는 신하를 긍휼히 여겨서 그것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관용이지요. 같은 말이에요. 아피에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기분이 좋았겠죠, 신하가.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동관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빚 갚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제가 지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왕으로부터 탕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 줄 법하지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를 몹시 벌을 심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임금이 그 신하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벌을 주었죠. 네가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해집니다. 내가 먼저 용서 받았기 때문이지요. 또 내가 먼저 용서받은 큰 빚진 자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말이죠, 잘못될 가능성을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나 스스로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도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정이 약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현실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이런 죄성들을 낱낱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지금 몇 명이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요. 너희가 더 큰 빚을 빚진 자들 아니었냐?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었잖아. 어느 정도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조차, 그게 구속 아닙니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빚을 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빚진 자들인데 입술로는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가 나한테 입술로 고백하고 믿노라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용서하면, 나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받은 자들이 용서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하여 주시라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는 동일하게 아피에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치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타인들과 관계성이 깨어지고 맙니다. 좋은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이런 모멸감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에 들어갔더니 장로님들에게 교회에서 쫓겨났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네, 막. 그리고는 좌절감 때문에 목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회를 포기한다는 분도 있더라는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질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보니까 아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고 용서받아야 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유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이유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그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없습니까? 저는 상담하다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상처. 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결혼 안 할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나 보죠. 미국에 입양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않는 거예요.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부모님들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난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마음속에 자기를 부모님들이 내어버렸다고 하는 그 증오심 때문에 행복한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해서 한 집에 살면서 7년 동안 각방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집이 크기 때문에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담과 마음의 벽이 높기 때문에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의 벽이 높은 것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용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서하지 못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은 자유롭지만요, 알고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겁니다. 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시기라고 하는 감옥에, 질투라고 하는 감옥에, 원망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혹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메인 것, 묶인 것을 풀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난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아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쪽에 크악 밀어놔가지고요 생각 안 하고 살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들, 미움들, 증오들, 우리 주님 말씀해요. 그것을 제하여 버려라. 풀어서 너를 자유롭게 해라. 그럴 때 너에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 용서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가요? 왜 예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부정적인 기억들이 자꾸 떠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꾸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떠올려서 그것이 내 마음을 얽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와 그와의 관계, 나와 그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로막거나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덮어놓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체면이나 문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떤 미국 분이요, 한국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우, 저는 한국 문화를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뭐가 그렇게 가장 이해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에브리띵 에이지. 모든 것을 나이로 하려고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나면 무조건 나이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안 되면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뭐가 안 되면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조금 능력이 좀 모자 딸린다 싶으면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나이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오리엔탈 문화인데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에 보면 장유유서라고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그건 좋은 관습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나이로 통하는 것은 건강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아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계속적으로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은 어떻게 자식이 아빠한테 먼저 가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를 용서할게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체면이나 문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미 10년 이상씩을 다 계신 분들이라 우리 가정 얘기하는 거 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딸아이가 참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19살 때였던 것 같아. 대학 가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야기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서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가 막 우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서 그것도 그냥 훌쩍훌쩍이 아니라 서러워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옛날 얘기를 꺼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아빠인데 너 나한테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빠는 어릴 때부터 오빠만 좋아하고 오빠만 챙기고 그게 이 아이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맨날 오빠만 챙기고 딸은 엄마가 키우는 거라고 얘기하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딸은 엄마 닮아간다 그랬다는 얘기도 하면서 말이죠. 뭐만 내가 잘못하면 엄마한테 말하고 막 야단치고 하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에 대한 아빠에 대한 불만이 아주 미움이 불만을 떠나서 미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빠한테 뭐 살갑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재롱부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딸한테 그랬구나. 그래 미안하다. 그거 내가 인정한다. 너한테도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은아 미안하다.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펑펑펑 울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나중에 시컷 울고 나서는 뭐랬냐 하면 알았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용서할게. 여러분 글쎄요 지금 또 19살 이후에 또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9살 이전에는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 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참 대화도 잘하고 제가 딸에게 많은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듣는 그런 관계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아빠고 넌 딸이야가 아니에요. 넌 자식이고 나는 부모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성숙의 모습이고 그것이 관계로 회복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내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고 주님과 관계에 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용서하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겠죠. 누군가를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누군가하고 편하지 않은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미워해야 될 이유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가 더 크다고 하면 용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용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길로 진정한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고 정보였다고 하면 아마 교육자로 오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기술이나 이런 과학적인 부분이 필요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위대한 과학자로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아마 코미디언이나 가수나 위대한 연예인으로 오셨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세계 위대한 경제학자로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 용서라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희망은 용서라고 보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친히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험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더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라. 기도하겠습니다.